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만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갈라디아서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에서 시작된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후 57년경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때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신이 로마서를 쓰기 직전인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주장에 아마 성경학자들이 대동소이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주의 쪽에서 이 렌스키 주석을 또 귀중하게 보는데요. 이 렌스키 박사도 본서신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인 한 53년, 아까는 57년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차이들은 있죠. 학자들마다 53년 4월경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고 이 렌스키 박사도 주장하고 있네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방문한 후에 아마 교회들이 기독교로,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으로 이제 개종한 그러한 유대 신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신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유대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화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본서신을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거짓 성도들,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자꾸 제사라든가 할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신앙의 토대를 놓으려고 하는 그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복음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서신에서는 다른 교회를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3차 전도여행 때 그들을 방문한 이후에 기록한 서신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인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그 국적을 가리키는 뭐라 그럴까 좀 인종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는 로마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든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지역임에는 또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어쨌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당시에 좀 섞여 살고 그랬지만 적어도 인종학적인 의미에서 그 지역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갈라디아 지방의 이름은 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골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들은 프랑스 지방에서 살던 족속과 동일한 뿌리를 가진 켈트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 때 배운 그러한 내용이죠. 이 켈트족이 주전 4세기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로마 제국을 침략하여서 로마를 약탈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건너가서 주전 280년에 델피를 함락시키는데요. 이만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비두니아의 왕 니코메데스 1세의 요청으로 소아시아를 건너서 내란에 시달리는 니코메드 1세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거처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이제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뭐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지중해 연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터키를 방문해 보셨다거나 애기의 그 주변, 그리고 내륙 지방,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을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셨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여행 삼아서 한번 가보았는데, 뭐 영국의 왕실이라든가 유럽의 웬만한 부자들은 여름에 다 이 지중해 연안으로 와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이 프랑스 쪽에 있었던 이 겔트족이 그러한 니코메데스 1세 요청으로 건너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너무 좋으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전 189년에 이 겔트족들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되었고요. 로마의 일부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국경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그들은 고유의 풍습과 언어를 지켰죠. 그러니까 프랑스 쪽의 문화겠죠. 언어이겠고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금방 동양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동양이지만 동양의 모습이 아니라 금발을 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 터키 이런 지역을 보면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도행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한때 갈라디아의 영토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통 이 교회들을 부를 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 저는 뭐 목동제일교회 목사입니다만 목동제일교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 이렇게 부르듯이 대한민국의 교회 이렇게 부르듯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듯이 갈라디아 교회 하면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지방에 사는 겔트족들은 대체로 그 뭐랄까 성격이 성질이 좀 난폭하고 사나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는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곳 사람들은 우유부단의 결심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하고 항상 변화를 좋아하며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충동적이며 인상적이고 지적이며 과시하기를 좋아하지만 극단적으로 변하여 허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들의 이러한 변덕스러운 기질은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과는 반대되는 기질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비슷한 점도 없지 않은 것이 뭐 이 갈라디아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과의 모습이라고 보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갈라디아서는 엄중하고 장엄한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서와 같이 우리들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지만 교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공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모든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찬의 만이라든가 감사의 표현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또 기도 요청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신분에 대한 언급도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의 이름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발견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보면은 아주 깊은 감정과 격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질투하는 심정으로 쓴 서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서에서 조직적으로 기록한 것을 갈라디아서에는 논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마음, 그 심령, 심적인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세 번째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을 선언한 서신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진인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은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얼마나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초대교회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선언이고요. 복음의 중심부를 향하는 어떠한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뭐랄까 그 요새 아주 그 강력한 요새 중에 지브랄타르라는 요새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요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뭐 한참 뭐 이순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하는데 그 뭐 우리나라 행주산성과 같다고는 그럴까요? 누군가 말했듯이 불멸의 승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머리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캘빈이 좋아했다 또 루터가 좋아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또한 주한 웨슬레를 감동시켰던 서신이라고 합니다. 웨슬레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미국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발견을 하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왔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를 누가 회개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웨슬레가 큰 아주 그냥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했고요. 영국에서 놀라운 회개와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영국을 혁명으로부터 건져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갈라디아서가 지난 19세기 동안 일어났던 모든 위대한 영적 부흥운동의 배경이고 그 뼈대가 되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미래의 부흥운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든가 우리가 또 파송한 선교사들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중국교회, 이제 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교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도 그렇고 중국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한 국민들에게 생명있는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갈라디아서가 생명으로 증거되어서, 생명은 여러분 뜨겁잖아요. 운동력이 있고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특징 네 번째로는, 갈라디아서는 성경 안팎을 통틀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변호하는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격에도 요동치 않는 가장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변호하는 하나님의 논증입니다.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실. 은혜는 생명에 이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입니다. 은혜, 생명, 구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치들이죠. 자, 이렇게 서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하니까요. 어쨌건 갈라디아서는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를 반박하는 하나님의 주장을 이 바울이 논증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폐지되거나 소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닌가요? 모세 율법의 존엄성, 완전성, 율법의 요구, 충만함 그리고 그 목적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하여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도리는 율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모세 율법을 거치지 않는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바로 믿음을 통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칭의, 그 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발판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새 정신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 있고요. 요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그래서 이 의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보면 살리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한 군데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에 강조점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모세 율법을 떠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에다 율법을 덧붙이려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좀 부족하다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거기다가 할례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른 구약의 제사도 집어넣으면 더 구색이 갖추어져서 좋지 않겠느냐? 바울은 아니다 하는 거죠. 믿음에다 율법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만 바울은 담대하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강조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도적 권위와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의 가르침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구원받는 데 복음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은 대개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거든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한 증인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사용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그냥 보내심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칭해서 사도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 전치사 아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아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든가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무슨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어디 노회에서 어느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의 사도 직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것은 사람을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안수의식이라든가 교회나 감독에 의해서 임명받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이제부터 너는 사도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단 말인가요? 그런 의식을 통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불러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명을 받는 사역자인데요. 저는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로 안수 받기 전에 신학교 모든 총회가 인정하는 또 노회가 안수 주기에 합당한 모든 절차를 저는 다 거쳤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회 앞에서 심사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당회라든가 그 교회 성도들의 심사를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제가 그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갔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목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사도 직분은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 절 좀 간단하게 보고 마칠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은 바울의 인사말이 간결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그러니까 그냥 갖춘 것이 아니라 잘 갖춘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무도 개인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교회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요. 그는 여러 교회들, 곧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은 봉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교회란 신자들 전체,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 교회란 말은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 중심으로 갖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는 지역에는 교회들, 즉 연합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디옥의 비시디아,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바울이 방문했던 다른 여러 곳에도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즉 모든 지역, 모든 모임에서 모든 모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아닌 지역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 전체로서의 교회, 즉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불가견적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견적, 가견적인 전체 모임이 조직화되므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신자들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란 말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교회적인 것, 구원적인 것을 갈라디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에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